저희 집안의 일대 신앙은 저희 어머니가 일대 신앙입니다. 이번 설명절 때좀 자세하게 제가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2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더라고요. 나가시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제 위로 이제 형님이 두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저는 그제 어릴 적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전에 제가 뭐 어머니 손에 끌려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어렸을 적에는 저는 교회를 안 갔어요. 저희 형님들은 교회 학교부터 잘 다니셨는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것보다 동네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막 운동도 하고 막 강가에서 수영하러도 가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가자면 저는 무조건 안 갔어요. 도망가고. 그래서 말잘 듣게 생겼는데 은근히 말을 안 듣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그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그냥 가끔씩 갑자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제 마음에, 아, 이제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니까 자매들이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자매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누나들이 그래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봤지만, 귀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막 누나들이 귀여워하고 막 재밌다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훅 넘어가가지고 고등학교로 이렇게 계속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또 여러분, 갑자기 제가 청년 때, 청년 20살 때그 교육부서를 섬겼거든요. 섬겼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설교를 하시는 교육부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전도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 계속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도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일반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걸로 전공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신학교로 가야 되는지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대한 후에도 계속 갈등이 되었어요.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하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특히 제가 막내니까 이제 목회자의 삶이 힘들 거 아시니까, 경훈아, 왜 그래 힘든 길을 가려고 하노? 그냥 취업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엄마는 네가 그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셔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그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어떤 말을 제안했냐면, 만약에 신학교 가면 당장 헤어질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주님보다 여자친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막내 같은 사람이 뭐 신학을 하겠노 해서 마음을 또 돌이켰는데, 그래도 계속 마음이 남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모교회 청년부에서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될때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정말 확신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겠다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절대로 제가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어머니 뭐 아들이 한다니까 어떻겠어요. 허락하시고 그때 여자친구는 그만 지금 제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려했는데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저희 아내는 좀 그 믿음의 좀 깊은 집안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거의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믿었던 집안이라 목회자도 많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자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교회나 목회자의 삶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너무나 이제 그 사모로서 잘하고 특히 제 아내가 잘하는 것이 저를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달란트가 있어요. 항상 교만을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딴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데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확신으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목사 초년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어머니 말씀 드릴 걸.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때 주셨던 그 마음, 그 확신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부르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부르셨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가슴 양손을 가슴에 올리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삶의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다. 동의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겁니다. 진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강팍해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그 직장 안에 아무리 말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듣지 않는 그 강팍해져버린 직장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선교사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와서 이런 이상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 내가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와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곳에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늘 되새기시면서 그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뒤흔든다는 거예요. 항상 흔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마음을 항상 흔들어요. 무엇으로 흔들까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요. 특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서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활 선교사의 삶의 방향과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방향은 반대입니다. 반대. 많은 경우가 반대예요. 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직장인 독수리 둥지 모임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다르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내용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이 거의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직장인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부분은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그냥 해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날 부르셨다, 직장에 생활상교사를 부르셨다, 가정에 내가 생활상교 부르셨다, 이런 부르심의 확신에서 살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여건 속에서 그래서 결론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공급받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우리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제가 군대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가 그 마침 그 IMF 터졌을 때예요. 그때 97년도, 98년도 막 그때. 그리고 제대한 후에도 그 후폭풍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복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좀 경제적인 것들 좀 보태드려야 되고 또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제가 직장을 좀 다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다녔던 직장은 그 두 명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입사를 하고 딱 보니까 제 파트너 될 분이 얼굴이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눈이 쭉 째졌어요, 이렇게. 저도 째졌지만 저보다 더 째졌어요, 이렇게. 쭉 째져가지고 그 얼굴이 각이 졌어요, 각이. 이렇게. 각이 탁 져가지고 등치가 진짜 이래 이래. 그 진짜 조폭 같아요, 조폭. 근데 진짜 조폭이었어요. 진짜 조폭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냐면 그 울산과 그 부산을 이렇게 거느리는 조직 그 있어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급까지 하셨던 그런 그 조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만났는데 이게 진짜 이제 고 삶을 청산할 때에 진짜 이렇게 그냥 안 보낸다 하더라고요. 진짜 막 두들겨 맞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죽기 직전까지 이제 맞고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비만 오면 맨날 아파하셨어요. 그 비 오면 일 안 했어요. 전 비 올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안 좋은 버릇이 뭐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그런 속담이 제 버릇 뭐 안 못 준다고. 아휴, 제가 그때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 형님한테 욕 다 배웠어요. 그냥 뭐 나오는 말이 거의 뭐 다 욕이고 성격도 얼마나 급하시고. 아 근데 좋은 거는 하나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 확실히 의리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제 합격을 하니까 저를 이제 의리로 지켜주시던데 아, 근데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평범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뭐 너무 관두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힘들 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섬겼던 모교회 청년부 때문이었어요. 청년부. 그 청년부 모임 때에 예배드리고 또 소모임 하잖아요. 그때 제가 힘든 이 사연들을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고 제 죽겠다고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또 보니까 나만 직장생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언도 얻고 그러면서 제가 버텨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좋은 훈련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때의 그 나눔과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임이 없었다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아, 포기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쫓아올까 봐. 아,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뭐 말하려면 끝도 없지만 시간상 욕까지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청년부의 그 모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나. 우리 남성 직장인 독수리 둥지도 있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가 커요. 직장에서 철학의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직장 독수리 둥지의 모임에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 믿음 지키며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이런 좀 모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숨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또 뭐 관심사나 그런 직장인의 비슷한 길 모여서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할 일 두 명 세 명이서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이 소모임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이렇게 끝까지 모이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곳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요즘 사람들 막 가진 거는 맞지만 정말 외로워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모임 가운데에 그들의 힘듦을 들어주고 또 우리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는지 간증도 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모임에 낙심자나 불신자를 모셔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게 바로 예수다방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다방이에요. 이게 예수다방. 우리 또한 그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 서로 기도해 주는데 그 모임에 아직 그 은혜와 사랑 알지 못한 영혼들을 같이 불러와서 그게 예수다방입니다. 예수다방은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다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성도들과 내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성 직장인 독수리 둥지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직장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직장 생활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